자, 오늘 말씀 속에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메인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바룩의 말은 없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전달해 주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한 장, 물론 짧은 장이지만 이 장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해보겠다고 지금 생각하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어떠한 번민 또는 굉장히 고민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되죠. 자, 이 예레미야는 이제 시간이 딱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요. 이렇게 다시 뒤로 갔다 오고 다 갔다 오고 좀 이런 상황이라서 이미 44장까지 이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남았던 자들이 애굽까지 가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 이제 45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여호야김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0년 다시 뒤로 백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지 이미 여호야김 시대에 다니엘 같은 이 민족,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의 엘리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유배당하는 이제 이러한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도대체 뭘할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거대한 새로운 신흥 이 제국들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은 지금 막 일어나거든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정말 놀라운 기치를 발휘해서 세계를 점령해 가고 있는 이 시대. 과거에 대단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도 이제는 가라앉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영향을 미쳤던 애굽, 이집트도 영향이 점점 꺼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 물론 약소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는 지금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처럼 온 세상이 정말 들썩거리는 상황 속에서 바룩이란 인물은 질문한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뭐를 할수 있느냐? 뭐를 할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쟁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 더큰 전쟁이 벌어질 것 같고 전쟁에 자기들이 지금 자제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너무 파괴력이 강한 무기들을 갖고 있는 강한 나라들이 붙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은 분들이 할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 시대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강대국들이 지금 막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러한 시대, 바룩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룩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네, 서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글쟁이입니다. 글을 쓸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키는 대로 예레미야의 뜻에 따라 글을 써주고 그 글을 나눠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시대적으로는 엘리트죠. 굉장한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이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는 일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초역사적인 놀라운 이 일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 바룩이란 사람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부르심을 주셨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바룩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룩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인가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바룩은 이런 사람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되겠죠. 예레미야 입에다가 말씀을 불러주면, 말씀을 넣어주면 예레미야가 자기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45장 1절을 다시 볼게요.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김 넷째 해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그 다음에 어떻게 써있죠?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책이라는 것은 이제 빈 두루마리를 이야기하죠. 아마 가죽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당시에 이 두루마리에 글을 쓰게 되면 일단 값도 굉장히 비싼 건데요. 그러나 굉장히 오랫동안 영구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입에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것을 이제 스크라이브트 서기관으로서 기록해내는 그 일을 지금 바룩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어젠다가 있다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믿음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일을 맡길 수가 없죠. 예, 아무리 내가 불러줘도 딴 물을 써버리면 단순히 오류가 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얼마든지 자기의 의도에 따라 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또 기술과 실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같이 부드러운 종이 위에 볼펜이나 뭐 만년필 같은 걸로 기록한다면 좀 쉽겠고, 더군다나 요즘은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걸 사용하면서 이제 랩탑으로 툭툭툭툭 쳐나가면 이건 굉장히 빨리 쉽게 쓸 수 있고 오류가 생겨도 얼마든지 다시 돌아가서 고칠 수 있는데 그 비싼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쓰든지 뭐 좀 더 싼 걸 쓰려면 갈대 입을 엮은 일종의 파페루루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좀 이제 오래 가기가 좀 어렵겠고 사실 쓰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이게 거칠어서. 근데 어쨌든 여기에 깃털 같은 걸로 만든 펜을 가지고 계속 잉크를 묻혀가면서 이제 써나가는 이제 이러한 것. 이 정말 이 한 구석도 남김이 없이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빽빽하게 줄을 맞춰서 정말 조금도 낭비 없이 이렇게 쭉 기록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것 보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굉장한 헌신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정직한 것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거기 담아야 돼. 헌신되지 않은 사람하고 일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일에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저희 교회 그 사역자들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이렇게 새롭게 또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제 마음속에 일단은 이 사람이 신앙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인가, 신앙이 좋아야 돼 무엇보다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스킬들이 있는가, 실력이 있는가. 이제 세 번째는 헌신도와 집중력이 있는가, 과연 사역에 대한 헌신을 할 만한 사람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좀 믿어주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믿어주다 보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데 벌써 꽤 오래전입니다만은 이제 많이 후배인 한 전도사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나의 멘토가 되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삶의 스토리를 보니까 좀 마음 아픈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잘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라도 좀 하면서 인턴이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마침 이제 영어권 사역을 하게 돼가지고요.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어권 안에서 이제 일종의 그 당시는 아직 장로가 세워지기 전인데 영어권에는 이제 세션 역할을 좀 위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하고 나서 저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인터뷰를 해봐라. 인터뷰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억지로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국 했어요, 사역을. 근데 오래 못 갔어요. 오래 못 가고 교회 안에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빨리 떠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아, 사람을 좀 잘 봐야 되겠구나. 사람을 잘 봐야 되겠구나. 근데 그때 우리 EM의 그 리더들이 이제 저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이런 얘기였어요. 이분이 나이가 어린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도 자기의 인생으로 뭐를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냐, 뭘 할 거냐, 당신은 어떤 걸 부름을 받았냐 그러면 뭐 신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게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제가 지금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누구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관계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무언가를 도모한다면 더군다나 뭐 아내와 남편이 되는 관계를 한다면 더군다나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신앙이 있는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스킬이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집중력이 있고 삶에 대한 어떤 헌신도가 있는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걸 안 보고 그냥 사랑에 빠져서 해버리면 큰일 난다는 레슨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자, 어쨌든 바룩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실한 젊은이, 나름대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그냥 기록할 뿐만 아니라 36장에 특별히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필요한 곳에 가서 그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루마기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고관들에게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가 보낸 이 글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룩의 역할이에요. 자, 두 번째, 근데 바룩은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 고난을 받았을까? 뭐 일단은 따라다니던 사람이 고난의 종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예레미야와 바룩은 이제 한통속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이러한 말이 사실 앞에 20장에 예레미야가 한 말하고 아주 매기통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은 너무나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도저히 돌파구가 없는 것 같은 사역이었어요. 누구도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누구도 그의 말에 의해서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심각한데 결국 그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똑같이 바룩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36장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숨어야 됐어요. 예, 그를 좀 아끼는 고관이 몇 명 있었는데 너는 빨리 숨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빨리 숨어라.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가 정성껏 한 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불타서 날아간 적도 있어요. 한두 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록된 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가 정성껏 두루마리에 또박또박 예레미야가 불러준 말씀을 적었는데 그 말씀을 왕에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을 한 줄씩 읽고요. 그리고 그 줄을 쫙 칼로 잘라가지고 가죽이니까 그걸 불에다가 툭 던져버리고 또 읽고 쫙 잘라서 불에 던지고 누구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데 실실 웃어가면서 쭉 잘라서 버리고 쭉 잘라서 버리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바룩을 다시 불러다가 했던 얘기, 썼던 글 다시 쓰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맥빠진 일인지 아시죠? 요즘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요령들이 생겨가지고 많이들 조심스럽게 하는데 옛날에 월 프로세서로 글 다 썼다가 다 날린 적 있으십니까? 네, 제가 몇 번 그랬는데요. 야, 그토록 정말 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시간이 없어요. 몇 시간 걸려서, 심지어는 며칠 걸려가지고 겨우 몇십 페이지 써놨는데 그게 어떻게 다 날라가. 그러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요새 같아서야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로메릭 세이브도 되고 하니까. 근데 정말 이런 상황을 이렇게 겪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는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바룩이 오해를 받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한번 볼까요? 지난주 나눴던 얘기인데 43장으로 가면 43장으로 가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여기 보면 2절에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믿지 않잖아요.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애매한 말이 퍼졌을까?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상당히 이제는 나이가 좀 지긋이 들었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지만 이제는 꽤 시간이 지나갔어요. 바룩은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말이 퍼지냐면은 이 바룩이 머리가 똑똑한 친구인데 얘가 꾀감하는 친구인데 얘가 사실은 바벨론에 지금 붙어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 스승이요 자기의 멘토인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렇게 잘 말로 구슬려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만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미워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당시에 미워도 예레미야니까 사람들이 쉽게 비방하지 못해요. 그에게 불평하고 싶어도 그를 두렵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근데 바룩은 달라요. 바룩은 문제예요. 예, 바룩이 잘못한 거예요. 결국 바룩은 아무 힘도 없고 또 바룩에겐 영향력도 없고 바룩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바룩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근데 그 오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가 잘못하는 것은 바룩의 문제다. 바룩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오해가 얼마나 끔찍한 말이었을까. 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참 오해받는다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내가 뭘 했길래,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걸로 뒤집어 씌우는가. 바로 굉장히 깊은 번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번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게 바룩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로 바룩에게 주신 약속은 뭔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바룩에게 선지자의 약속을 주세요. 선지자의 약속을 주세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와서 닿아요. 45장 4절에 보면 4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하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근데 이 말이요. 이 말이 예레미야를 처음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어릴 때, 처음 정말 예레미야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과 똑같아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린 아이와 같았고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은 그 당시에 그 주위에 그 열강들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심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단순히 선지자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선지자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45장이 예레미야 이후에 석세션을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후에 누가 예레미야의 사역을 이어갈 것인가. 물론 시대는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그러나 바룩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또 들어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룩이 어떤 말을 전하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5절에 등장을 합니다. 모든 육체, 놀라운 말이죠. 자, 46장부터 51장까지 이제 거의 다 예레미야 끝이잖아요. 이제 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 유다를 두르고 있던 모든 주위의 국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말씀으로요. 애굽에 대한 말씀, 블레셋에 대한 말씀, 모압에 대한 말씀, 암몬에 대한 말씀, 아수르 족속들이 있는 다메섹에 대한 말씀,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말씀, 심지어는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아, 네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너희가 정말 세상 모르고 너는 너무 교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다 쓰고 난 이후에는 너도 심판할 것이다. 이 세력을 떨치던 모든 나라와 민족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세웠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의 때가 되면 너희를 허물 것이고 너희를 뽑을 것이다. 저들의 세력이 위대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 위태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들의 시간조차 영원하지가 않다.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이스라엘 또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을 다 멸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은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저는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하신 일들을 우리의 입에 담고 우리의 삶에 담아서 세상에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들이에요. 아, 내게 무슨 힘이 있어? 내게 돈이 있어? 내게 정치력이 있어? 내가 어떤 권력이 있어? 내가 말을 잘해? 내가 사람들이 내가 앞에 서면 그냥 꼼짝 못하고 다 듣고 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처럼 말이죠, 약한 것 같고 사실은 이 전체적인 상황을 돌아봤을 때 나는 아무렇게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시대에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뭘 하든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임에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역의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아주 억울한 옥살이를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몰골이었겠죠. 그런데 이 옥에 갇혀 있었던 정말 힘없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라고 하는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 왕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환상을 그에게 주셨어요. 7년간의 흉년이 끝이 아니다. 7년간의 풍년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근과 흉년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바로도 떨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강한 권능,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이 하나님의 권세를 느꼈기 때문에 바로도 그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청년이지만 요셉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리치지 않아도 돼요. 요셉이 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레주메가 어떻고 나는 하나님과 언제부터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지혜에 의지해서 그가 사용받은 거예요. 다니엘도 똑같죠. 다니엘은 정말 우리 생각에는 대단한 사람 같지만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는 패전국 이 완전히 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주 어린 청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뭐 그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을 정하긴 하지만 사실 이 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가 뭐 뭘 하겠다는 건데, 네가 도대체 뭔데? 그러나 온 세계를 제패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계시를 그에게 전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거대한 신상을 보았어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뭐 내려가면서 다른 새, 다른 철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거대한 동상을 보았어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너무너무 불안했을 텐데, 떨렸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왕이여, 맞습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그 거대한 신상의 머리 부분입니다. 당신은 금으로 만든 머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죠. 그러나 당신의 시대도 지날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당신의 왕국을 멸할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결국 모든 시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안에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다니엘을 높였습니다. 다니엘 스스로 PR할 필요 없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청소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역으로 그에게 맡기셨기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룩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바룩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실함이 있었다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감히 이 온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 떵떵 치겠습니까? 과연 그걸 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바벨론에게 그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겠습니까? 바벨론의 패망과 멸망에 대해서 미리 예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로 바룩이 스스로 큰일을 하려고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뭔지 몰라도 좀 뭔가 아직 온전히 갖추지 못했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생각만 하면 떨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리더로 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귀찮아하고 아예 그런 거 난 아니야. 신앙의 문제라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단순히 신앙이나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돌아봐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주께서 내게 맡긴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바룩에게 드려 주었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위대함은 이걸 깨달을 때마다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대함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기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측정한다면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나름 잘나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감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기대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의 영원한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선지자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상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뭔가 큰 것을 우리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그의 삶 속에 담고 있는 이상 더 큰 일을 찾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과연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내게 주어진 것이 뭘까? 저는 아주 저의 위대한 선배들을 만날 때 참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그 한 백인 우리 인생의 선배 한 분이 계십니다. 마이크 뷰비라고 하는 형제님인데, 이분은 우리 같은 필라델피아 지역에 계시는 분이고, 지금 이제 교회의 장로로 섬기지만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아마 은퇴를 앞두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이크 뷰비라는 분은 변호사예요. 직장이, 자기 직업이. 그래서 변호사로 훈련받고 이제 일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시간이 이제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부부에게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다는 것이 분들에게 조금 좀 섭섭한 일이었겠죠. 근데 아내와 남편이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그냥 일반 직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도 주지 않고, 뭐 우리가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신경 쓸 일이 없는데 혹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아, 진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교단을 섬겼어요. 행정일을 하고 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작은 교단이에요. 한 교회 200교회밖에 안 되는. 근데 그 분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그의 말이 그렇게 참 인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를 통해서 교단이 너무 세련된 교단으로 변화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자녀도 주지 않으시고, 나는 큰 돈도 필요 없고, 아내와 함께 앉아가지고 자 이제 우리 이렇게 살자,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많이 이제 은퇴해서 내려놨지만 여전히 선교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할비컨 목사님, 우리 교수님 생각도 납니다. 가나베 선생님, 뭐 유명한 한국 선교사이기도 하셨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에서 선교학 교수로 오래 섬기셨던 분인데, 그가 은퇴하실 때 제가 우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미 그때 우리 가나베 우리 교수님, 우리 선생님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약한 부분이 많았어요. 내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 더 이상 글을 쓰고 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말을 떠듬떠듬 하셨잖아요. 잘하셨어요, 비교적.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가, 지금까지는 제 아내가 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제 아내를 위해 살아야지요. 등치가 이렇게 크신 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 아내가 치매 초기였어요. 이제는 내가 아내를 위해 살아야죠. 안타깝게도 할비컨 교수님이 암으로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는 이 케어링 센터에 들어가 있고 하스피스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낼 때 찾아가서 옆에 있으면 눈을 뜨고, 아직도 내가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보고 싶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 아내가 마음에 걸립니다. 제 아내가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인생이 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세상을 뛰어다니는가.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께서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열심히 헌신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이든지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내가 못 가졌다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도리어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남들 가진 거 다 가지려고 열심히 달리는 것으로 내 인생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룩에게 주신 것처럼 남들처럼 살 수 없기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번민이 있지만,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바룩에게는 그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리품 같다 그랬어요. 노량물 그랬는데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전쟁을 끝난 후에 모든 싸움 너의 인생의 싸움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다. 너는 너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자신은 버림받을까 이 생각을 의식하며 사역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뭐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떨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죠. 아무리 사역이 중요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사람들 보기에 멋들어져 보여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의 은혜에 풍성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것만큼 불행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께서 70인을 뽑아서 저들을 고울로 보냈습니다. 저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기 뱀과 전갈이라는 것은 사탄, 악마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근데 딱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섬김도 너무 귀하지만 다 은혜죠. 은혜, 은혜.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보다, 구원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여러분, 영의 구원, 우리의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우리 눈에 크게 보이지 않아요. 구원 받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위대한 일이고 사탄과 그의 쫄개들을 우리를 볼 때마다 정말 두려워서 떨게 만드는 절망시키는 그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것만큼 더 귀한 일이 없어. 내가 구원받았는지. 오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역시 바룩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생각 품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의미, 우리의 중요성, 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놀라운 힘과 특권으로 알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힘들어도 묵묵히 주 안에서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